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신자 여러분들과 나누며 신학하여 합니다.
시편 6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숭양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어 여러분의 걱정을 내다버리고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 속에서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며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편안한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이 이끌어 가심을 굳게 믿고 사는 두 분의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수인 자매님, 우리 한반도는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이 아주 긴 것처럼 느껴지면서 봄, 가을은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요? 북조선의 가을은 남조선보다 조금 일찍 더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구도 위치상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계절 중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계절을 꼽는다면 아마 봄과 가을일 것 같은데요.
네.
저 또한 봄도 정말 좋아하는데 가을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항상 반갑게 즐겁게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혹시 가을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열매 가운데 좋아하는 과일이나 열매들이 있을까요?
무화과요?
아, 무화과.
네,
네, 무화과를 좋아하시는, 단번에 나오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가을이 그래도 꽤 긴 편이어가지고 추석만 지나도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막 동복도 입고 막 그런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 소리자매님도 추위 많이 타시나요?
네,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네. 네,
그때가 되면 좀 옷을 두껍게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당연히 표현은 안 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으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의 과정 속에서 섬세하신 주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인재미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을 조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나와 타인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인 바로 관계 속에서 타인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모습으로 동반의존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었습니다.
동반의존의 특징은 우유부단함으로 어느 쪽이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노가 내재된 상태로 우울함을 경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조종과 통제가 강합니다. 상대방을 환경과 위치, 권력, 힘에 의해서 조종과 통제를 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는 경계선이 모호해져 있거나 무너져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동반 의존의 병리적인 모습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사례들도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역할을 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동반 의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의식 안에서 내 존재감이 확보되지 않을 때 관계 속에서 확보하려고 일어나는 욕구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일상에서요, 동반의전의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자매님은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도 몰랐던 이런 동반의전의 모습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 수인 자매님부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반의존적인 현상을 크게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잘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타인의 기분이나 결정이 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감정적인 의존이라든가 내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돌보는 자기 희생 같은 경향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나눔 속에 보면 주체적으로 본인의 삶을 혼자 이끌어가고 감당하시려고 하는 조금 의지?
네.
뭐 이런 게 조금 엿보입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네. 나눠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한 주간의 동반의존의 모습 보이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 가끔 있는데 또 가끔 보면 제가 그러한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많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편안한 모습 편안한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두 분의 나눔 속에 동반 의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되는 아내, 엄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에 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빨래도 해줬으면 좋겠고 집안 정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욕구가 막 올라와요. 특히 일이 많고 힘들 때는. 그럴 때는 의존하는 거죠. 띵띵띵 아들한테 또 남편한테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해놨을 경우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어질러 놓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동반의존의 모습입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이 막,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네. 공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우리는 동반을 전하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철을 탈 때도 사실은 내 대신 누가 내 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리를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예, 경미한 동반 의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나도 알지 못했던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연 중에 의지하는 대상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너진 경계선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자매님은 뭔가 결정을 할 때요, 스스로 혼자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전적으로 그 조언에 의지하여 결정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는 편이라
네.
내 결정대로 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누군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상대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10가지 중에 대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최소 7, 8가지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스스로 결정하시는 편이시라고.
예.
예.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되게 독립적인 편이라서 한 네. 10에서 한 7번 정도는 제 스스로 결정하고 한 3 정도는 좀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좀 다양하게 조언을 구해서 그렇지만 또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또 때로는 조언을 구하여도 참고할 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여 결정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만족 수준과 현재의 상태를 다룰 수 있고 또 오랜 시간 반복된 좌절로 인해서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내면의 우울감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에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지 기반인 타인에게서 존재감이나 의존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거나 엄청난 불안, 두려움, 심지어 공포로 마음이 반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런 맥락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보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그리고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관계 방식을 어떻게 치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관계 방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대상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초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면적 대상과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다. 내면적 대상은 타인의 심상, 영상화 되어서 관계 방식을 인식시키고 변화시킨다.
네, 내용이 조금 딱딱하지요. 사실은 이론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태어나서 주 양육자, 즉 부모가 되겠죠. 부모로부터 관계 방식이 사실은 만들어진다. 이 만들어진 것들이 나의 반복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게 반복되는 관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관계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지금 관계와 과거 관계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끌릴까? 나는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까? 왜 나는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던지게 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체를 놓고 볼 때 무언가 반복되는 관계의 모습이 느껴지고 보이시는지요? 왜 나는 누군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경계를 하거나 또는 밀쳐낼까? 나는 왜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흥분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는지요?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다가오는 사람을 밀쳐내고 이러지는 않는데
네.
의견이 다를 경우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가정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는 해요. 무작정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배척하기보다는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 이야기를 할 대상인가를 판단을 하면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그게 이제 사실 수인 자매님의 관계 방식이라고 보신다면 소리 자매님은 혹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된 관계가 되풀이되지? 혹시 반복된 비슷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게 되지? 뭐 이런 고민은 좀 안 해보셨어요?
네, 했었어요. 저는 조금 성격이 세 보이는 사람을
네.
되게 그런 분들의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공격성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계를 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게 좀 어머니가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와 하면서도 또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같이 드는 양가 감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랑 관계가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님이 조금 세신 분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센 어머니가 싫으면서도 사실은 그 센 어머니의 관계 방식이 좀 익숙해 있어서 너 자꾸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나의
네.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질문이 있으신지요? 보이시다면 관계 방식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 역시 잘 몰랐지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저만의 관계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요. 우리의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느끼고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습관화된 방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관계 틀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신 이 내용이 바로 관계 역사를 보는 대상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대상관계가 이 말이군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최초의 관계인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삶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인 부모와 밀착된 관계를 가졌거나 애착 손상이 깊고 클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인데 습관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었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맺는 관계 방식이요. 어떤 인간관계의 원형, 틀이 되어서 이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잘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이시면서 이해가 더 가실 것 같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거절을 일삼고 냉담한 양육자 밑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을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을 갖지 못한다. 양육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양육자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고민한 아이는 커서도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것보다 타인을 위한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가몰입하는 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철수 씨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 철수의 바람이 있는데 철수 씨는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게 사람을 만나지만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런 철수 씨의 마음을 처음엔 좋게 받아들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럽게 여겼다.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이젠 철수 씨 스스로가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이 두렵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철수 씨는 어린 시절 미혼모인 엄마와 둘이 살았다. 늘 사람들은 언젠가 엄마가 철수 씨를 두고 남자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철수 씨는 엄마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그래서 엄마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엄마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으며 늘 엄마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네, 철수 씨는 어린 시절 엄마와의 관계 방식이 지금 성인이 된 후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방식으로 굳어지고 습관화된 모습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만 좋으면 됩니다. 이런 어떤 순응형의 관계들이 굳어지면서 철수 씨는요, 많은 힘을 사람에게, 즉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쏟아부은 그런 관계 모습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들고 집에 오면 지쳐버리는 철수 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맺지 않기로 했던 결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사례의 철수 씨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수인자매님 철수 씨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 철수 씨는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의존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그것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타인의 눈치를 보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관계 방식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수 씨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그리고 아니면 지나치게 매달리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철수 씨의 모습에 만나는 여자들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어해서 관계를 그만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철수 씨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계 경험이 필요하겠네요.
네.
모든 관계가 버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축적하게 될 때 자신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회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해 주었습니다. 철수 씨에게는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의 성공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의 역사 두 번째 이해는요, 철수 씨처럼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엄마는 미혼모로 나를 낳아서 혼자 키웠을까?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엄마는 왜 늘 우울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엄마를 3인칭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부모 역시 자신처럼 어떤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어른이 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례의 철수 씨처럼 엄마에게 상처입은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엄마 역시 엄마의 가족, 다른 사람에게 자신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이해가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네.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될 때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상처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 쉬운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을 알고 있고 또 갖고 있고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용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수인자매님은 용서 안 되는 관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용서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죠.
네, 되게 어려웠죠. 용서하기가.
아직도 안 되기도 하고
네.
용서를 한다는 그 부분이
네.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의 상처를 끌어안는 과정 속에 반드시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라는 과정이 없으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그 과정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용서의 이야기 수용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네.
엄마의 모습이 보이고
네.
또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가족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주기도 하면서 살아온 것이기 때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관계의 틀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서 질문한 것처럼 자신의 관계 역사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새로운 관계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건강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읽고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서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고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해요. 먼저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쓴 거거든요.
네, 베드로 전서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네,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네.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이고 그런 면에서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즉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까? 아,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네,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사실 바벨론은 BC, 그러니까 이때 당시 BC 5세기에서 6세기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을 때보다도 500년에서 6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 좋은 질문인데 바벨론은 사실 로마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마를 자주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송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네, 큰 성 바벨론이. 로마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할까요?
로마와 바벨론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은 BC 5세기에 6세기, 5세기 6세기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로마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정치와 생활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BC 587년에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래서 유배 생활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로마 역시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점령한 나라로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로마와 바벨론이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어디에서 썼는가? 로마에서 썼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이렇듯 베드로가 누구에게 베드로를 전서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이름들은 지역 이름인가요?
네, 이 이름들은 지역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본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하나의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는 여러 교회들이 읽어보았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회람서신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편지를 여러 교회가 돌려보는 거죠.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는 처음 본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읽고 본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전서를 들었고 그 다음 그렇죠. 다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갔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 전서 를 받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교회의 상황은 또 어땠을까 궁금한데, 베드로 전서의 몇 구절을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의 상황이 어땠을지. 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읽고 있는 여러 교회들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이 교회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이방신을 믿는 사회였거든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믿었었고,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싫어한 거죠.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여기서는 아예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상당한 고난과 시험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듯 베드로전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전서를 잠깐 개간해 보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저는 개인적으로 1절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나그네라고 하니까 저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그네는 무슨 뜻일까 궁금하네요.
네, 이 나그네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례길에서 이동 중에 있으며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혹시 여러분이 처음 가보는 동네나 지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가보는 사람들? 그때 여러분의 정서가 어땠었나요?
엄청 낯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낯설음. 바로 나그네가 느끼는 정서가 바로 낯설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이 낯설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네, 베드로의 전서의 교회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땅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땅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다른 나라에 살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 가보는 나라와 장소는 그들에게 엄청 낯설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지금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의 교회들은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요. 낯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일까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낯설어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런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낯설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보면서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두 분은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충돌한 적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먼저예요. 네. 제가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다 수용할 수 있고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은 어쨌든 저 다음이에요.
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실천이 옮길 때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되고, 맞아요. 좋은 예네요. 그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북조선에서
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래는 원수도 사랑해라. 뭐 용서하라, 먼저 사랑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거를 과연 거기서 제가 생존하기에도 부족한데
그렇죠.
과연 이웃이나 친구나 뭐 나눌 수 있을까 과연 굉장히 거기는 제가 살던 곳에는 굉장히 인심이 야박해요. 네. 저 먼저. 남을 뭐 나눈다는 거는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오히려 나누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얘가 왜
이상하지는 않고요.
이상하지는 않아요.
이상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뭐 떡을 만들었다 해서 옆집에 나눠주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집에서 무슨 생일이나 이럴 때 또 이렇게 오고 가는.
아, 네. 오고 가는 건 있네. 네.
그거는 돼요.
아.
그건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집도 충족하게 못 먹는데 그거를 옆집에 나눈다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누구를 먼저 사랑한다는 일이 저는 없어요. 예. 근데 뭔가를 양보할 수는 있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 근데 그거를 그 사회 문화에서 이상하게 여기진 않나요?
아, 이상하게 네. 여기진 않나요?
저는 비누 공장을 다녔는데 비누를 종업원들에게 줘요. 생산하면 네. 뭐 네. 몇 장씩 주는데
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믿음이 없으면은 뭐라도 하나 더 꿈쳐오겠죠.
아.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받은 비누를 우리 집에는 저번에도 받은 비누가
있다.
있으니 이거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을까.
아,
네.
그렇네요. 아, 구체적인 이렇게 또 사례를 들으니까 아,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부족할 때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하죠.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 물론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부족할 때 나는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가 아니야라는 정죄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데
네.
내가 부족한데 그거는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거나 탓하거나 정죄감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다면, 그거를 조금씩 우리 이제 은미 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누 세 장이 생겼는데 한 장은 혹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물론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결단이긴 한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여유가 생길 때 그런 것도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대견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이건 헌신한 부분이다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낯설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모든 나그네들의 위로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주님.